VOA 세계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계된 혐의를 받는 4명을 처형했다고 이란 관영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 산하 미잔통신은 모사드 요원들의 지도 아래 이란 국가안보에 반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던 이스라엘 관련 공작원 4명이 법 절차에 따라 이날 아침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통신은 이날 처형된 사람들이 튀르키예 내 모사드 요원과 협력했다고 자백하는 약 8분의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은 납치, 위협, 방화 및 휴대전화 탈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혐의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일부이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사형에 처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에서는 지난 16일 모사드에 협력한 혐의로 이란 사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 한 명이 처형됐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4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난 몇 년간 자국 핵 관련 시설을 공격하고 핵과학자들을 암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헝가리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정상회담 준비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안드리 에르막 비서실장은 이날 성명에서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교장관과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며 자신과 시아르토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총리 간 정상회담을 가까운 장래에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는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 개시 표결에서 유일하게 기권했으며 이외 우크라이나에 대한 54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뒤 이어진 EU의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최근 순도 최대 60%의 농축우라늄 생산에 다시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지난 26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했던 이란 핵 관련 분기별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 두 곳에서 우라늄 235를 최대 60% 수준으로 농축한 6불화 우라늄 생산량을 지난달 말부터 월 9kg가량으로 늘렸다며 최근 둔화세가 다시 역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네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신뢰할 만한 민간 요소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농축 우라늄 생산 둔화세를 보였던 이란 정부의 퇴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정부의 이 같은 증산 움직임을 되돌리고 핵 프로그램을 완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등은 관련 사안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란은 규칙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순도 60% 농축우라늄 약 42kg으로 핵폭탄 한 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IAEA가 지난 9월 기준 발표한 이란의 순도 60% 우라늄 비축량은 최소 121.6kg입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어제 최근 가자지구의 한 난민촌에 대한 공습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조직원을 겨냥해 중부 마그하지 난민촌에 가했던 공습이 예상치 못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개입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의 당시 공습으로 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스라엘군이 전쟁 행위와 관련해 실수를 인정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군이 사용했던 탄의 종류가 공습의 성격과 맞지 않아 피할 수 있었던 광범위한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당시 작전을 인질 구출 임무 실패로 규정하면서 유가족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의 유탄 발사기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큰 신무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완성 지시에 핵 도발은 김씨 정권의 종말을 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이 현실적이라는 방안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로켓 추진식 유탄 발사기 부품을 이용해 살상력이 훨씬 큰 신무기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측 부품이 포함된 무기까지 더하면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 무기는 수만 개로 늘어난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산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인 F-7의 로켓 추진체를 이용해 대전차 로켓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적 무기 수집 부대 부사령관인 이단 샤론 케틀러 중령은 28일 하마스의 무기가 보관된 이스라엘 치리핀 군사기지에서 BOA와 만나 하마스가 F-7의 로켓 추진체를 자신들의 대전차 로켓에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론 케틀러 중령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제조한 대전차 로켓은 앞부분이 효율적이고 소형화된 이란제 대전차 포탄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추진체만큼은 F-7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one is made in Iran, so you see it's more efficient, it's smaller than the anti-tank one. But the rocket engine again.
특히 대전차 로켓의 추진체 부분을 가리키며 이건 북한의 로켓 추진체라면서 두 추진체 모두 같은 표식이 붙어 있고 크기도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BOA가 직접 확인한 F-7에는 치마 형태의 날개 6개와 몸통 부분을 두르는 주름 2개로 이뤄진 로켓 추진체가 달려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 뒷부분에서도 동일한 원형 띠와 주름 치마 형태의 날개가 달린 추진체가 식별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 당국은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사용한 무기와 이후 가자지구에서 압류한 무기를 이 기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하마스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산 F-7과 하마스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차 로켓 등 다양한 무기를 볼 수 있습니다. F-7은 인명살상용 유탄 발사기로 수리탄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력을 갖췄습니다. 반면 포탄 부분이 F-7보다 길고 큰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은 전차와 차량 등 대형 물체 공격 용도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F-7과 같은 인명살상용 유탄 발사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무기체계의 로켓 추진체가 같다는 이스라엘군의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하마스가 북한제 F-7의 추진체를 이용해 하이브리드, 즉 두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의 무기를 만들어냈다며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t looks like to me what's happened is Hamas has taken technology that they've gotten from the North Koreans.
백돌 교수는 하마스가 북한 기술을 자신들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F-7을 일반적인 RPG, 로켓 추진 유탄으로 사용하는 대신 건물이나 대규모 병력을 겨냥해 더 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에 장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When they smuggle those things in, they can't just smuggle the whole thing in because it's so hard to smuggle arms.
다만 가자지구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밀반입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하마스가 F-7에서 로켓 추진체를 분리해 이 부분만 별도로 밀반입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샤론 케틀러 중령도 하마스가 F-7의 추진체 부분을 일일이 해체해 새로운 대전차 로켓에 다시 장착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하마스가 애초에 북한에서 추진체 부분만 별도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F-7의 추진체는 몸통 전체를 나사처럼 돌리는 방식으로 분리와 조립이 가능하게 제작됐습니다. 앞서 VOA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하마스가 F-7을 비롯한 북한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군은 공식 발표를 통해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F-7 등 북한제가 10%, 박격포탄 등 이란제 무기가 5에서 10%며 나머지는 가자지구 내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가자지구에서 제조된 무기 일부에 북한제 로켓 추진체가 부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마스의 북한 무기 재고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F-7만을 북한 무기로 구분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F-7 로켓 추진체를 단 대전차 로켓까지 북한 무기로 분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샤론 캐틀러 중령은 수만 개의 로켓에서 추진체를 분리해 자신들이 만든 로켓에 장착했다며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 무기 규모를 만 단위로 추정했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rockets that they disassemble and they assemble their rocket engine on different types of rockets.
아울러 하마스에 대한 군사 작전을 계속 벌이면서 이스라엘이 압류하는 북한 무기 수 역시 계속 늘고 있다고 샤론 캐틀러 중령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무기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발견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E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완성 지시에 대해 핵대발은 곧 김씨 정권의 종말을 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위협은 북한 정권의 두려움을 방증하지만 핵무력 동원 시 압도적 응징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공격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any nuclear use by North Korea would mean the end of the regime.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28일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에 극한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가 조성됐다며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하는 등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하는 등 역내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이틀 뒤인 20일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 총국 소속 군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적이 핵으로 도발해 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수차례 북한의 핵 사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나 괌, 한국이나 일본을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보복 응징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핵 대응부터 북한 본토 침공 등 재래식 대응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비상 상황과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that could range from a variety of responses. It could include everything from a nuclear response.
세이머 전 조정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 침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북한 침공에는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북한의 군사시설, 특히 미사일 시설을 공격해 북한이 이런 무기를 한국과 일본, 심지어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an invasion of North Korea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remov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을 공격하면 북한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미군이 가진 모든 역량을 김씨 정권에 쏟아부을 것이며 그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김씨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if they attack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y United States territory, that the regime will end. And the United States will bring the full.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등 다양한 응징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 대통령은 군이 제시한 최선의 권고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오판에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상황을 평가하고 모든 군사력 중에서 일부 조치를 선택할 것이라며 공중, 지상, 해상, 미사일, 사이버 등 모든 현존하는 능력을 검토해 일부 옵션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응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miscalculates and conducts an attack against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t will assess the conditions.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실제 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핵 사용이 자신과 가족, 김씨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강력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공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군사적으로 매우 약하고 반대로 미한일은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김정은은 3국연합훈련 등 공조에 매우 긴장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미한일 3국을 공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Kim Jong-un is afraid. I think he understands that North Korea is very weak from a military standpoint.
세이모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한일 3국 동맹을 포함한 동맹이 김정은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 같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일관되게 3국연합훈련 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방어 차원의 훈련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되는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에 대해 내년 여름께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 시험 가동 사실을 알았다며 신고리 등 한국형 경수로가 시험 가동 후 정상 가동까지 11개월 걸린 점을 감안해 북한의 영변 경수로 정상 가동 시기를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영변 경수로 가동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원료 증산 우려에 대해서는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현재 영변에서 운영하는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는 핵무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경수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경수로 가동 이유에 대해 북한은 영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25 내지 30메가와트 원자로 정도면 영변 지역에 필요한 전기 공급량과 유사해 북한의 거짓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 가동 정황에 즉각적인 핵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주요 7개국의 대러시아 압류 조치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북한 러시아 무기 협력을 규탄하면서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가동 움직임이 포착된 데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불안정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도 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북한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모종의 활동이 포착됐으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측 결과는 원자로에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온수 배출은 이 경수로가 임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경수로는 다른 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방사성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처리 과정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만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 G7 일원인 캐나다 정부는 북한이 G7을 강도 구락부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G7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G7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미국의 조종 아래 국제평화를 저해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배타적 집단인 G7이 이제는 백주에 남의 재산을 빼앗는 강도질에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내년 여름쯤에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러 무기협력을 비판하면서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그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일본, 미국, 한국이 제시한 전제 조건 없는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속도를 내면서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동결과 군축 협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외교적 협상에 관련된 문제라면서도 북한은 핵 동결과 감축 조건으로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만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군축 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기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북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라 미한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 장관의 국회 답변도 북한이 미한 동맹을 흔들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군축 협상을 활용할 것이라는 데 대한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축 협상을 통해 자신의 핵 동결 또는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비군사적 조치는 물론 미한 연합훈련 중지, 주한미군 감축,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축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여야 하고 이를 향한 로드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윤석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군축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과연 최종 목표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냐.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결과로 과연 한국민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계속 확신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근접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않고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임무센터 부국장부를 지낸 이용석 외교정책연구소 선임위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동맹은 대북정책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와 축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임위원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 추가 제재, 전략자산 전개 등 같은 방식으로 늘 대응해왔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미안은 모두 북한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무력 사용은 선택지가 될 수 없기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선 비록 미국 내 소수 주장이지만 이런 견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맞물려 미북 간 군축 협상이 자칫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이 북한 핵무력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기보단 타이완 문제 등에 밀리는 후순위 과제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북한 전술에게 직접 타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이제 한반도에서 핵 불균형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아니면 우리가 핵을 가지든 그 두 개가 안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라고 보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 대선 흐름을 면밀히 보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전제로 한 미한일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전제한 군축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축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핵을 용인하는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한반도의 핵기업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현상을 유지하면서 한미일이 단결해서 계속적인 압박을 강해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방점인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핵 우산 강화 요구 또한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의 핵 협의 그룹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로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 요구를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유동적인 미 확장 억제 공약을 계속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핵 불균형을 방치한 상태로 미북 군축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북한하고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홍민 박사는 한국이 배제된 미북 군축 협상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이는 동아시아 핵 개발 도미노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핵심 당사자로서의 입지를 지키면서 북핵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진영이 새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큰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새 입법 조치가 예상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초 북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큰 움직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최근 VOA에 북한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다만 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국방수권법안 관련 상하원 군사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을 꼬집으며 적성국 간 연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군사위 공화당 측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을 언급했는데 나는 북한도 언급하고 싶다며 미국의 적국들이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연대는 공개적이며 대놓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고유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거나 행정부에 대한 관련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이나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 발의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위 차원에서 이뤄질 북한 관련 큰 움직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증대를 고려한 미사일 방어 태세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의회는 201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의 고체연로 추진 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 재검토를 미사일 방어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8일 VOA 전화통화에서 특히 북한의 ICBM 등 거듭된 미사일 실험을 고려할 때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룰 사안은 아마도 미사일 방어일 것이라며 우리가 미사일 방어 역량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one issue that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both the Senate and the House, will probably look at missile defense.
이어 가시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보고서를 국방부에 요구해 제출하게 한 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증언하는 방식의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군사위원회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수도 있다며 국방부의 대북 군사정보 캠페인 개발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꼽힙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의회가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외에 걱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과 다른 무기들을 보내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언가를 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component that they're worried about is what is North Korea getting from Russia?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혹은 핵무기 기술 이전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도록 행정부를 압박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내년 의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동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argue that Congress will be likely to take action agains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응해 의회는 미사일 방어청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청문회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더 많은 관련 조치를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의 ICBM 실험은 11차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의회 군사위 공화당 진영은 이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보고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 앞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대러시아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중국 금융기관들을 겨냥한다면 대북 제재 이행에도 연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중국 은행들이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 안보국장은 27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러시아 세컨더리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금융기관을 실제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주저해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 급증세를 고려할 때 정말로 무언가를 하려면 중국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iven the surge in trade between China and Russia since the beginning of the Ukraine war, it seems that if you really want to do something about it, you do have to grasp.
그러면서 그 방법은 도시, 농촌의 상업은행과 지방정부 금융기관부터 제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리 국장은 중국의 4대 대형은행인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은 규모가 너무 커 제재할 경우 러시아와 북한 문제를 넘어 미중 경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주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향이 덜한 소규모 은행에 대한 제재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북 제재 이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once you've taken the step to sanction Chinese financial vehicles, it makes it easier to consider other.
말로리 국장은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조치를 일단 취하면 다른 조치, 즉 대북 제재 이행을 고려하기는 더욱 쉬워지며 특히 도시와 농촌의 상업은행과 지방정부의 금융기관을 겨냥하면서 영향을 제한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개정 행정명령 제14024호를 발표하고 러시아 군산 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 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내려진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월리 아데이에모 재무부 부장관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새 행정명령은 중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국가에 은행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금융과 제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과연 중국은행을 제재할지 지켜보자며 월리 아데이에모 재무부 부장관과 제넷 옐런 재무장관에게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조치를 주도했던 애셔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중국 은행 제재에 회의적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대중 제재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중국 은행은 많고 재무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confident from my time in the government there's plenty of Chinese banks that could be sanctioned. I know quite well which ones I think would deserve it.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했지만 단둥 은행 이외에는 그냥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2017년 6월 단둥은행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 이란과 거래하고 중국 군대와 관련된 중국의 대형은행 등 많은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한 2005년에도 미국은 북한과 관련한 중국은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은행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중국의 모든 대형은행들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연루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ll the big Chinese banks at some level or another are involved with the North Koreans, but they're all big Chinese banks. So we did a action against bank.
에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 제재에 대한 전략적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작은 목표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제재의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싱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 금융기관 제재를 꺼리는 이유는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ertainly you're well aware, I think, of the reluctance of American officials to sanction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because of the
싱킨 연구원은 중국 금융기관은 다방면에 걸쳐 있고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 혹은 러시아 관련 활동을 제재하면 그 이외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며 해당 기관이 국제금융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동결시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긴장 고조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싱킹 연구원은 미국이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대상국 정부 혹은 금융기관 수장에게 연락해 제재 이행을 경고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대러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제재 권한을 발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n't really matter how many sanctions authorities the administration provides or has. It means nothing.
루제르 국장은 북한 불법 활동 조력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제재 권한이 있고 러시아 조력자에 대해서는 재량적 권한이 있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하고 북러 활동과 북중 활동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대해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루제로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동안 북한을 무시하고 3년을 낭비한 이 정부가 세컨더리 제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중국은행 제재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북한의 자금줄을 겨냥하고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 러시아와 중국은행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은 매우 약했다며 큰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제재 중에는 미묘한 조치들도 있고 매우 강력한 일부 제재는 김정은의 자금을 세탁하는 은행에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do not understand, for example, that there is a wide range.
그러면서 이 문제는 흑백이 아닌 다양한 색조의 중간지대가 존재하는데 은행의 규모와 세계 경제와의 연계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있다며 은행을 제한하지만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경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아직 중요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정말 제재 정책에 진지하다면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그들의 자금을 세탁하는 중국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움직임과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달 초 V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중국과 어떤 일을 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자발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하는 세력을 제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16개월 동안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50여 법인과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며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8년 동안 평양에 머물렀던 토마스 셰퍼 전 독일 대사가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목표를 미한 관계 약화로 진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또 유일 지도 체제인 북한에서 당국자 간 노선 갈등을 목격했다며 엘리트층과 북한 주민을 아우르는 대북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0년, 2013년에서 2018년 두 차례 걸쳐 북한에 주재한 셰퍼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셰퍼 대사님,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I believe that the Biden's administration policy that is being open to talks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점진적일지라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적 인센티브와 안전보장을 제한하고 동시에 제재를 유지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관계를 맺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 자국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요 목표는 미한일 연대 약화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인데 북한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진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2024년 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2025년이 돼야 미국에 관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경제적 악영향은 감소할 겁니다. 또 북한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일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평양과 워싱턴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을 하면 적어도 대화단절의 책임을 북한에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가요?
Yes, of course. I mean, Trump had indicated even before his first term and during the campaign that he wanted to pull out the American troops from South Korea.
물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자신들의 목표를 진전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북한인들은 여러 번 제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들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인들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아첨했죠. 저는 북한이 2024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매우 희망한다고 믿습니다.
셰퍼 대사님, 트럼프 정부에서 활동한 미 국방장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고요.
Yes, of course. I wouldn't say that this is a clear-cut thing, but
저도 관련 입장을 단언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 공화당이 가장 나은 선택인 겁니다. 현재 평양 지도부의 주요 정치적 목표는 미한 관계를 약화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국의 존재를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이 독일 통일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동베를린에서 이 동독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유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우리는 하나의 인민이다로 구호를 바꾸며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이 상황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서독과 통일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따라서 북한에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셰퍼 대사님은 저서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강경파는 어떻게 세력을 키웠나 해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징후를 보셨나요?
The first time I came to Pyongyang was in 2007 and in the summer of 2007
제가 2007년 여름 평양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건 이 지도부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심각한 홍수가 나서 외부 지원을 받았는데 관영 언론에 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김정일 시대에도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 8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는 즉시 북한의 정치적 입장이 강경하게 돌아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제정책, 주민과 사상통제 등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TV에는 군부가 더 많이 출연했으며 육자회담은 더 어려워졌죠. 더 개방적인 노선을 원하는 이들과 강경파들 간 권력투쟁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제나 잠재해 있었지만 2008년에 권력투쟁이 부각됐고 2016년까지 지속됐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더 심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어땠나요?
김정일은 took over or he was put in that seat. We noted discussions and disagreement within the leadership in several areas in nuclear policy, for example.
김정은이 자리를 물려받은 직후 지도부 내에서는 핵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맺은 2.29 합의도 깨졌고 이 경제개발과 핵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정책이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선군정책을 더 강화한 결과가 나왔죠. 저는 적어도 2016년까지는 김정은이 아버지보다 훨씬 약한 지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는 이 지도부의 내분에 압도돼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몇 달 후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또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고 김 위원장은 군부가 당 방침에 반해 행동한 것도 사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후 당 관료들이 한국과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했죠. 따라서 2015년 말까지 계속된 일관성 없는 정책과 또 정치적 통제의 결여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김정은의 권력이 더 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결정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행으로 알려진 2010년 고무부 장성택 살해, 2017년 이복형 김정남 살해, 김정일 대남 정책에 대한 비판은 김씨 가문의 신성함과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그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충합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이 물론 일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북한은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개개인이 때로는 약하게 또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집단이 매우 작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개 김일성 주석과 인연을 맺은 가문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셰퍼 대사님, 북한이 협상에 이용하기 위해 강경파 핑계를 댄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미국 등의 양보를 받으려고 마치 강경파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One would need to talk about objectives. North Korea's objectives. What are Pyongyang's political goals? And also about the question why it wants nuclear weapons.
글쎄요, 북한의 정치적 목표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북한에 왜 핵무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북한 관리들은 보통 이 억지력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김정은의 통치가 시작된 이래 핵무기 개발은 새로운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 북한 외무성은 핵무기가 지역 평화와 안전, 국제정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주권이나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이익 보호와 정의되지 않은 국제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억지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기 확산이나 사이버 공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은 핵무기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 지도부의 상당수는 외국과의 모든 협력을 체제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파가 있는지 아니면 있는 척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북한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외부 세계가 북한 엘리트층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The policy that we in Europe called policy of critical engagement, but which was really very similar in a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유럽이 추구한 대북 비판적 관여 정책은 적어도 6자회담 당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가진 접근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엘리트층과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함으로 옳은 정책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변화를 추구해 얻을 혜택을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유지돼야 합니다. 설사 현재 북한 정권이 관여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또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인권 대화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인권 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 대사로부터 대북 접근법과 북한 권력층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2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출신 바츨라프 하베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프라하에서 태어난 하벨은 명문 지식인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산화된 체코슬로바키아 치하에서 학교 교육과 직장 배정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인 극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에 소련군의 침공을 알린 자유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활동으로 극활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77 헌장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전체주의에 저항하고 여러 차례 수감되며 4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장기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월 29일 체코슬로바키아 벨벳 혁명을 주도하며 공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시대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로써 하벨은 41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산당 출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후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 후 체코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바츨라프 하벨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과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1940년 12월 29일 유럽 전체가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있던 1940년 12월 29일 독일 나치군이 영국 런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합니다. 석 달 전부터 영국의 주요 산업도시를 폭격해온 독일군은 12월 29일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런던의 건축물에도 무차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런던에서는 3시간에 걸쳐 계속된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런던의 주요 건물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은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에 살아남은 성 바오로 성당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검은 연기에 휩싸인 대성당은 혼돈과 참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모든 자원들을 대성당 인근에 집중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대성당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만일 대성당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의 국채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런던의 명물로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던 세인트 폴 대성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명소를 뛰어넘어 대공습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국인이 가진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게 됩니다.